웃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그리고 웃을 수 없는 그 가정에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원래 75세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사라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고향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한 명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것이야. 하늘을 바라봐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잘못 찍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의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이 해답을 하나 가지고 나오죠.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이를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13살이 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21장 2절의 말씀을 보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 하갈의 아들이 아니고 사라의 아들이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100세인데 아들을 주셨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처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첫 마음은 좀 쓴웃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웃음을 이제는 행복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부릅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그리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사라는 너무나 기뻐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해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 내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너무나 대견해서 스스로 웃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서 사라가 웃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 혼자 웃었던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웃음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음 웃었던 웃음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쓴웃음이었으나 지금은 기쁨의 웃음이요 진실한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웃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를 나타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또한 열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잃은 성도들의 얼굴에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 그리고 시대의 그 암흑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문제 속에 웃음을 잃어버린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훈 삼아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뜻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속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웃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더 은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바라만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믿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그것조차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안타까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웃음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 있습니까? 내세울 것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조차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면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웃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녕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가정으로 변해가더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기쁨은커녕 조그만 어려움에도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것이죠. 조그만 그 유혹에도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져서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사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울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다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다 보니 걱정이 오고 근심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그 능력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방법을 짜냈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려 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100세로 낳았지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보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너무나 좋은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또한 내 마음이 앞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짜낸 그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좋은 영향으로 미쳤습니까? 내가 짜낸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좋은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주는 나에게 행복과 웃음과 또한 그 다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큰 영향으로 여러분 삶에 영화롭게 나아갔습니까? 오히려 악순환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더 웅덩이 속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삭을 낳을 수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의지하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두고 후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설교 말씀자는 말씀에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짓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나아가서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마지막에 맞춤표는 여러분들이 짓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인내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주의 말씀 붙잡음으로 통해서 나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낙심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의 삶의 현장입니까? 좌절해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의 문제 속에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분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나는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기다릴 뿐 안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의 지금의 현장들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더라. 그 문제에 아무것도 나의 역량, 삶의 역량에 끼치지 않더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주를 섬기는 충성되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는 귀한 복된 교회, 그리고 비전과 꿈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향해 달려나가는 충성스러운 교회, 그리고 주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으로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또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처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상처받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모시며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고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인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고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세상의 험난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하늘의 위로로 만지시며 행복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자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주의 전을 찾아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